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 예수님의 편지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마지막 교회예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교통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있어서요. 상업이 상당히 발전했고 부자 도시였어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 편지가 쓰여지기 몇십 년 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도시들이 다 무너졌어요. 사데라는 도시는 왜 예수님께서 너네는 살았다는 명성은 있지만 죽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데라는 도시는 옛날에는 참 흥황한 도시였는데 여러 차례 고난을 겪고 마지막에는 그 지진을 당해서 성이 폭삭 무너져버렸어요. 그래서 살았다, 부자다, 도시다라는 명망은 옛날 명망이고 명성이고 지금은 죽은 거나 다름없잖냐, 니네 교회 너네 형편도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도 지진을 당했어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부자 도시라 그 다른 도시들은요, 지진을 당하면 왜 지금도 어떤 지역에 재난을 당하면 그 중앙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특별한 지원금을 보조하지 않습니까? 군대도 보내서 도와주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로마 정부가 로마에서 지원금을 다 이렇게 줘가지고 복구를 하게 했어요. 다른 도시들은. 다 우리도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우리는 도움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워낙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정부 안 도와줘도 우리가 복구할 수 있다. 그래서 몇십 년 만에 로마 정부의 도움 없이 이렇게 정말 그 도시가 복구가 됐어요. 그 정도로 자부심이, 그 자기 부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던 도시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나는 부자고 부요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너네가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또 라오디게아는 직조업이 특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의 양들이 털이 까맸나 봐요. 그래서 광택이 나는 까만 모직물, 뭐 지금은 캐시미어인가 뭐 이게 유명하잖아요. 낙타 털로 만든. 근데 그 라오디게아에 있는 검은 양털로 만든 울 모직이 그렇게 유명했답니다. 그 옷을 잘 입는 도시였고요. 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고 라오디게아가 속한 그 지역을 프리기아라고 부르는데 프리기아의 안약이라는 눈에 바르는 연고가 생산이 됐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아시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책에 언급할 정도로 프리기아의 안약이 최고다 이렇게 언급할 정도로 유명한 안약을 생산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별로 부족할 것이 없는 도시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물 공급이 문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물의 근원이 없었어요. 식수의 근원이 없었고 여기 다른 도시에서 흘러오는 물을 사용했는데 라오디게아랑 붙어있는 도시들이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골로세라는 도시입니다. 골로세에 보낸 바울의 편지, 골로세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 골로세 편지를 보내면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도 같이 편지를 돌려서 읽게 해라. 그리고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니네한테 도착하면은 같이 한번 돌려서 읽어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골로세, 히에라볼리라는 도시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인근에 있던 한 10마일 정도 서로 떨어진 그런 도시였는데요. 히에라볼리는 뭘로 유명하냐면 온천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터키의 제일 중요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온천수가 이렇게 강을 따라 흐르다가 계곡으로 이렇게 넘쳐가지고 온천수인데 그 지역이 석회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석회암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뭐가 생깁니까? 침전물이 생기잖아요. 석회암 동굴도 생기고 종유석도 막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온천물이 계곡을 따라 나오면서 이렇게 희한한, 정말 세상에 없는 것 같은 기이한 풍경을 만든 그런 곳이 있어요. 지금도 관광지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안 보셔도 괜찮아요. 하여간 믿으시면 돼요. 그런데요, 그 히에라볼리의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옵니다. 근데 10마일 떨어졌으니까, 뜨거운 온천수니까 먹지는 못해도, 석회암이니까, 석회수니까 먹진 못하잖아요. 먹지는 못해도 몸을 탁 담그면 저절로 치유가 되고, 우리도 온천 좋아하시잖아요. 겨울에 온천에 탁 몸을 담그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탁 먹지는 못해도 그런 좋은 물인데, 그게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먹지도 못하고 담그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물이 되는 거죠. 골로새에서는요, 차가운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시원한 식수였어요. 근데 이게 또 강을 따라 계곡을 따라 10마일 지나서 라오디게까지 오면은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시원하지 못한 먹을 만한 물이 못 돼요. 그런 도시에게 우리 주님께서 니네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차라리 차갑든지 차라리 뜨겁든지 하면 좋겠는데 하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는요, 마지막 편지사라 그런지 책망하는 말씀이 가장 심합니다.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자기 교회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입에서 토해버리겠대요. 맨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변하는 편지는 니네 그러다면은 촛대를 교회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그래도 비유적 비유도 점잖잖아요. 촛대를 옮기겠다. 근데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이거 얼마나 심한 말씀이에요. 가장 심한 말씀이 담긴 편지가 라오디게아 편지예요. 주님은 미지근한 걸 싫어하십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차가운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보다 차라리 바리새인들을 더 미워하셨어요.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은데,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자기 의와 교만과 하나님을 인정 믿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가득 찬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을 더 미워하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창기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은 성경에 찾아볼 수 없지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은 참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미지근하다는 말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싫어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진단이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헐벗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눈먼 자들이라는 겁니다. 부자라고 자랑했는데, 최상급 옷을 만들어낸다고 자랑했는데, 가장 효과가 좋은 안약을 만들어내는 의학이 발달한 도시라고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눈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것을 알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 좋을 텐데, 부자라고 좋은 옷이 있다고, 분별이 있고 나도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감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가난한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령에 목마름이 없고요, 장난감 같은 부와 그냥 사라져버릴 옷과 그리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분별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 없다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이 필요 없다고, 나는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모르고 세상의 부요함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안심했습니다. 수치와 죄를 마음속 깊이는 짐작을 하기 때문에 뭘 가리려고 하겠죠? 하기 때문에 뭘 이렇게 행세를 하려고 하겠죠? 뭔가 짐작을 하기 때문에 뭔가 남 앞에 내세울 거리를 자꾸 찾겠죠? 그런데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니까 참으로 가난하고 부끄러운 형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분별과 지혜가 있다고 했지만 주님이 보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눈은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한 책망입니다. 토해버리시겠대요. 그런데요, 이 책망이 일곱 편지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책망입니다. 우리 14절에 보니까 편지를 쓰신 주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게 사실은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위선과는 다르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게 참된 충성된 참된 증인 아니겠어요? 아멘이란 거는 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게 아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정직하게 진실하게 책망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27절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가 서로를 세워주고 날카롭게 하는 것을 또 잠언 27장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좋은 말로 감싸주고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으로 서로 빛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이 철을 갈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갈리잖아요. 조각도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정직한 말로 서로를 책망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은혜다 하는 잠언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적하는 것이요, 헛된 지적이 있어요. 참으로 사랑해서 정직하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과시하려고 또 지적하는 걸 또 하면 남의 말 하는 게 별식과 같아서 뭐 뱃속 깊이 내려간다면서요. 그 지적하는 게 약간 즐겁기도 해요. 통쾌하기도 하고. 이게 사랑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잠언도 알아요. 그래서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있고요.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 같이 참소하는 혀는 분을 일으킨다.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는 것처럼 노를 자꾸 격동하면, 자꾸 참소하고 자꾸 잘못을 지적해서 노를 격동하면 싸움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지적은 지적질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움만 과시하기 위한 그런 그 주님 마음 스스로 마음을 통쾌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적이 아니라 참되신 분의 아멘이신 분의 사랑하는 친구의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3장 17절인가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19절이구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지적은 정직한 분의 진실하신 분의 사랑하는 친구의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얘기를 했으니까 이왕 했으니까 여러분 저 뒤에 안내 테이블에 보시면요, 제가 성경 읽기표를 세 가지 이렇게 세 종류로 놔드렸습니다. 하나는 그냥 성경의 장절이 쭉 있어서 그냥 읽으시는 대로 표시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맞춰서 하루에 세 장, 주일 다섯 장 이렇게 읽으면 1년의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날짜가 있는 통독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루에 잠언 한 장, 시편 다섯 편 읽으면 한 달이면은 잠언과 시편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이 열심히 정말 기도하면서 읽으면 한 시간 정도 걸리고요. 대충 건성으로 아침에 스트레칭 하듯이 아침에 비타민제 이렇게 먹듯이 뭐 비타민제 먹는다고 뭐 크게 뭐 병이 낫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아침마다 먹으면 도움이 되잖아요. 스트레칭 하는 것도 그래요. 국민체조 아침에 국민체조 하는 게 뭐 크게 뭐 무슨 근육을 키우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매일 하면은 이게 몸에 유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대충 건성으로 잠언 한 편, 시편 다섯 편 읽으면 제가 해보니까 빨리는 5분이면 하더라고요. 5분. 그래서 매일 오늘은 1월 8일이니까 잠언 8장, 시편 8편, 38편, 68편, 98편, 128편 이렇게 읽으면요 한 달에 다 읽을 수 있어요. 요걸 한 마음 같으면 1년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 세 달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어떤가 한번 간증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그 표가 있어요. 잠언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잠언. 예, 잠언 얘기를 했으니까 잠언에는 그 책망을 듣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책망을 안 듣는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정의가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진실하신 분,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시편에서도요, 의인의 책망을 머리에 기름처럼 여기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의인의 책망을 머리의 기름처럼, 머리의 기름은 영광의 기름이거든요. 인정하는 기름이거든요. 축복하는 기름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때로 마음을 찌를 때가 있고요. 때로는 참 정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실하신 분이시요, 아멘이신 분이시요, 사랑하는 분이시요, 더구나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적에 대책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요, 진실한 지적도 대책 없이 지적하는 거는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 나도 알아요. 그 말이 맞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떡하란 말이, 이것마저 놔버리면 어떡하란 겁니까? 나도 내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 앞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갖고 있는 이것마저 놔버리면 이것도 가난한 거라고, 형편없는 거라고, 인간적인 거라고, 옛사람 육체에 속한 거라고 그렇게 자꾸 지적을 해다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대책이 있어요. 내가 옷 입혀준다, 내가 금을 준다, 내가 눈을 뜨게 해준다, 내가 너를 안아준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내가 네 손을 붙잡고 간다 라는 대책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헌신하셨어요. 능력이 있어서 대책이 있으시고요, 끝까지 같이 갈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대책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들어도 괜찮아요. 네. 마음이 아파도 괜찮아요. 정직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권고는 일곱 편지 중에 또 가장 능력 있는 분의 권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심한 책망이지만 가장 진실하신 분의 판단이고요, 가장 능력 있는 분의 권고예요. 14절에서 우리 주님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다. 창조의 근원이란 말은 뭐 유식하게 좀 자랑을 해보자면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아르케. 알치라는 게 이렇게, 알치비숍, 그럼 비숍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알치비숍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아르케라는 말은 근본, 예, 대빵, 그런 말인데요. 그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태초에라는 그 태초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창조의 근본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입니다. 능력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그분이에요. 그분,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 그 주님께서 너희는 자랑하는 거 다 버리고 가난하니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나한테서 사라 그러잖아요. 그 옷, 그 허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나에게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러잖아요. 뭐 안약이나 이런 거, 네 지혜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내가 주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봐라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라 진짜 금이 있고 진짜 찬란한 옷이 있고 진짜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지혜와 우리 주님의 그 옷과 우리 주님의 그 부요함을 누리려는 것이죠. 예, 우리 자신과 또 제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부요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가진 재산이 우리의 부요함의 원천입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과 부요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까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걸까요?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라 그럴까요? 네. 다 좋지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이고 좋은 사람이 있고 예배가 아름답고 설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근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난한 교회입니까? 영적인 생명과 능력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수님의 금을 사서 부요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것이 나의 의로움입니까? 매일 성경 지난주에 나눠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받아가시면 됩니다. 매일 성경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하영미 집사님 저 뒤에 계세요. 하영미 잠깐 일어나 보세요. 하영미 집사님한테 나도 좀 받아보기 원한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숫자에 맞춰서 주문해서 그렇게 나눠드립니다. 매일 성경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 얘기하는 거는 올해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다 Whole Counsel of God 말씀을 좀 폭넓게 깊게 진실하게 그렇게 읽는 한 해가 되기를 사모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곁가지로 자꾸 가지만 예, 뭐 얘기했죠? 매일 성경, 매일 성경.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이었는데요. 거기에 해설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세상은요, 사회적 지위가 없으면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회적으로 뭔가 지위가 있고 좀 인정받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의 말은 별로 이렇게 진실하다고 중요하다고 쳐주지 않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말이 옳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도 얻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칭찬도 얻기를 원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해설이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참된 진실함이 진짜 진실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거 그거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어졌을 때에도 진실함이 있냐 이거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의로움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리 인정해줘야죠. 마음을 알아주는 게 얼마나 속이 시원한데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진짜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막 만나는 사람 붙잡고 호소하고 그러잖아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건 참 좋은 건데 그게 의로움의 근본은 아니잖아요. 의로움의 근본은 속에서부터 진실한 거거든요. 그게 있느냐 하는 거죠. 정말 다 뭐 이렇게 더 어떤 사람들의 인정이나 나의 점잖은 거나 체면이나 학식이나 이런 옷이 다 벗겨지더라도 진짜로 의롭고 진실한 그런 참되고 진실한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의 본다 하는 분별과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육받은 데서 나옵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데서 나옵니까? 상식적이고 경우가 있는 데 나옵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이신 주님을 붙잡아서 참 지혜가 있나요? 사람 사이에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하고 인생을 살면 대충 판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어린애 같이 막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무나 보고 막 우리 마음을 툭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 막 그러고 막 아무나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아무나한테 아니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충 서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간관계 처세라고 하죠. 그게 있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혜와 분별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속에 깊은 데까지 판단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래요. 그런데 거룩하대요. 그런데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기까지 거룩해져갈 존재래요. 온 천하보다 귀하대요. 우리도 그런 판단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보이는 데까지 나의 최선을 넘어선 영적인 판단과 분별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는다. 그것이 사랑이라 했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거든요. 알지만 판단이 계산이 딱 나왔지만 믿고 바라기 때문에 헌신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으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판단이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그 판단이 있습니까? 그게 주님의 빛이거든요. 믿음의 빛. 우리는 옆에 앉은 형제를 가족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가진 그런 이렇게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예, 그렇게 부요하고 보고 또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요, 능력 있으신 분이 사랑으로 하시는 그 권면을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해요. 예. 원합니다. 그래도 이 말 참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 인생에서 그 우리가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고 하는데 차가운 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대책이 없으면, 우리 주님하고 진짜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 본전이 다 드러난 그 벌거벗은 상태를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여주시고 낱낱이 보여주시는 그 상태를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근데 이제 인생을 한번 생각할 때, 인생에서 차갑거나, 그래서 뭔가 이제 다른 걸로 이렇게 뭐 힘을 삼아보려고 하니까 차갑지도 않고, 견디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주님의 은혜로 뜨겁지도 않고 뭔가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들어보세요. 그냥 우리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요, 인생에서도 이제 되게 차갑거나 뜨겁거나 그 극단에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되게 미지근하게 살아갑니다. 되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좀 제가 너무 말을 비유를 하나요? 근데요, 인생에 차갑거나 뜨거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위기라고 하죠. 인생의 위기, 사춘기 때와 중년의 위기, 사춘기와 갱년기. 이때는요, 앞뒤 돌아볼 것 없이 차갑거나 뜨겁습니다. 예, 이제 어릴 때 착한 애라도요, 엄마 말 잘 듣고 부모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사춘기만 되면은 얘가 차갑거나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그냥 잘 순종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나도 인격이 있다는 거를, 무언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막 반항하고 막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는 나를, 내 인생을 대신 엄마가 기쁘려고, 엄마가 잘나려고 내 인생을 막 이렇게 막 노예처럼 막 만들어 간다고 막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일말의 진실이 있거든요. 부모가 그걸 직면하지 못해서 그렇지, 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얘를 길러야 돼? 그렇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인생은 네 거니까, 이럴 수도 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갑거나 뜨겁지 못하고 그렇고 있었는데 애가 그냥 확 질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참 대책이 없죠. 그런데요, 이때 엄마 아빠가 울타리가 돼주지 못하고 진짜 사랑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똑같이 네 잘못은 뭐냐면, 너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따져버리면 진짜로 차가운 데 머물거나 진짜로 뜨거워서 불타버리거나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의 이 인내와 사랑과 품어주는 것이 참 필요하거든요, 사춘기 때. 그래야 그 사춘기 이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서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갱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게 다인가 하는 거죠. 이거 여기까지인가?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그러면서 막 위기가 와요. 그러면서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집니다. 에이, 소용없구나 하면서 막 스포츠카를 막 사들이기도 하고요. 막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버리기도 하고요. 그냥 막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짜증과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때도 누군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누군가 품어줄 때 그 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춘기 때 참 부모님 역할이 필요한 것처럼 이 중년의 시기, 갱년기 때도,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좋은 친구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친구들. 이 교회에서도 그런 그 참 그 친구들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춘기 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든든히 어떤 상황에도 사랑하시는, 어떤 상황에도 진실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 시기를 지나갑니다. 중년의 시기가 됐을 때,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보람이 뭔가, 나를 사람답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나를 부여하게, 남들한테 유익하게, 세상 가운데 무슨 보람이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제 교회를 향한 제 진짜 큰 소원이 하나 있는데요, 30대 40대 아빠들 남자들하고 서로 친구가 돼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한번 간절히 찾는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드는 게 올해 제 소망입니다. 작년부터 한 6개월 동안 기도하고 꿈꿔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요, 이 갱년기와 사춘기뿐만 아니라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언제든지 차가워도 되고 뜨거워도 됩니다. 정직하게 돌아봐도 돼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편지는요, 가장 심한 책망, 가장 정직한 판단, 가장 능력 있는 분의 권고일 뿐만 아니라 가장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사춘기를 때 그 아이를 엄마가 품어주듯이, 중년의 위기를 친구들이 품어주듯이 가장 따뜻한 격려가, 가장 심한 말이, 토해버리겠다 이런 말이 있는 편지인데, 가장 따뜻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와 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따뜻한 격려가 있어요. 토해버릴 정도로 그렇게 극혐인데 거기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씻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입혀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회복해 하시고, 그래서 부요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지혜롭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연말에 기도 제목을 제가 받았는데, 아직 내지 못하신 분들은 뭐 종이에 적어내셔도 좋고 이메일도 좋고 카톡도 좋고 올해 기도 제목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저만 알고 1년 동안 품에 안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 어떤 자매의 기도 제목에 제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 뒤에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진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짐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막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만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정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매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냐면 그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사랑이 위선이라고, 그런 이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그 정도로 잘 지내는 사랑 가지고는 주님 앞에 형편없는 거라고, 가난한 거라고, 벌거벗은 거라고, 눈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용기와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거든요.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만 내가 이해하도록, 내가 용서하도록,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마음을 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부요함이 되고 내가 지혜가 되고 내가 빛이 되면 내가 애초에 너를 만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상이 회복되면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지나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 거듭난 생명으로 살면 내가 너의 생명이 되면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다리고 말씀하고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 예수의 이름은 들었지만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부이시고 참으로 우리의 지혜이고 참으로 우리의 의에 오시십니다. 그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눈을 열고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이미 다 하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그 사역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을 믿어 구주로 고백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생각으로 내 심령으로 나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지혜가 나의 부요함이 나의 기쁨이 되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며 가는 길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소원을 알려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기억이 희미해질 때 주가 하신 놀라운 일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 주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기도할 때 믿음이 반석처럼 굳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실망하려고 할 때 정말 놀라운 응답과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동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